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궁창에 빛나는 별.
좋죠. 상상해 봅시다. 하늘 위에 빛나는 별, 궁창에 빛나는 별. 옆에 분하고 별처럼 활짝 빛을 발하면서 인사합시다. 궁창에 빛나는 별 됩시다. 시작.
네.
저도 빛나죠?
네. 아멘.
저희 어머님이 태몽을 꿨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궁창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너는 궁창에 빛난 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도 집안이 어려워서 수학여행을 못 가고 혼자 학교에 남아있을 때에도 기죽지 않고 나는 그래도 궁창의 별이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창의 별 멋있죠. 그때는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엄마 참 멋있는 표현했다 했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다니엘서를 읽고 설교를 할 때에 앞부분을 주로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꿈을 해몽하는 것,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주일학교 때도 보면 주로 앞부분에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뒷부분은 예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마지막 장에 궁창에 빛나는 별이 여기에 딱 한번 나옵니다. 성경 66권 통틀어서 궁창에 빛나는 별이 여기 딱 한번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 궁창에 빛나는 별이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타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무슨 뜻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다니엘로 정할 정도로 다니엘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 재미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 이렇게 사역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를 알고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 시절에 왕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첫 번째 잡혀간 젊은이였습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은 이때부터 이방 땅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그리고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씁니다.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뀝니다. 그때 다리오 왕인데 그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대라는 나라도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70년 걸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삶을 마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고향 땅에 가봤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곳에 남아서 삶을 마칩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고레스 왕 3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들이 어느 정도 포로 귀환했을 때 힛대갈 강가라는 곳에 가갖고서 간절히 금식기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10장서부터 12장까지 예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세계사회 일반 세계사에도 아주 유명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 대한 예언이 10장 11장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부분이 예언되어지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예언을 기록하고 그 이방 땅에서 삶을 마치는 장면이 맨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12장은 말세의 환난과 대종말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부분,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이 먼 아주 오래된 다니엘서에서부터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세상 끝.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던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 천사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능력의 천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타락한 천사 공부하였죠. 사탄, 타락한 천사 사탄도 능력이 강합니다.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오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를 하고 천사가 못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일 동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려고 하는데 이 악한 영 사탄이 막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라는 표현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미가엘이 와서 그 사탄을 해결을 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죠. 마귀도 사탄도 천사였었기 때문에 능력이 강합니다. 천사들끼리도 힘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미가엘 천사는 특별히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사탄보다 강합니다. 일어날 것이요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미가엘 천사가 천사장이 등장을 할 텐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다 함께 시작.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환난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여지껏 없었던 가장 큰 환난. 그러니까 이때 미가엘이 등장할 것은 이 마지막 환난 때 등장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환난은 말세의 환난입니다. 이 환난 때 미가엘은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하여서 사탄과 그 부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전멸시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여기서 주인공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봄에 천사가 미가엘 천사입니다. 무저갱 열사와 무저갱이라는 것은 굴인데 끝이 바닥이 없는 굴,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쇠, 그러니까 잠갔다 열었다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미가엘 천사가 내려온 장면입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미가엘 천사가 와서 마지막 때 이 사탄의 대장과 그 부하들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그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환난, 엄청 큰 환난이 올 겁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삶이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은 이데아를 꿈꿉니다. 지상낙원을 꿈꾸는데 아니요. 성경의 마지막은 대환난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행복한 이 지상이 아니라 환난으로 이 지구는 끝날 것은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여기서부터 예언이 됩니다. 그 다음 그때 시작. 그때 예.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어떤 북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책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신앙을 가졌기에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입니다. 생명록. 다니엘 구약에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5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예언을 하는 그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하나님 나라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다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하나에 두 개예요. 여러 가지 책이에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폈으니 곧 생명책들이라가 아니라 생명책 한 권을 이야기합니다. 잘 상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중에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생명책인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많은 책들은 온 인류 각 사람의 그 행동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이 얼마나 많을까? 어렸을 때는 와 엄청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금방 이해가 되죠. 조그만 칩 하나에 엄청난 그 정보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류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권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백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 기록된 자.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is real, 실존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70명 제자가 나가서 능력을 행하니까는 마귀들이 다 도망가고 항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분이 좋아갖고 예수님한테서 보고하는 장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물러가고 뭐 치유받아라 그랬더니 막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입니다. 혹시 이상구 박사라고 아십니까? 어이 많이들 아시네. 한국 사람에게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소개한 사람입니다. 엔돌핀. 이상구 신드롬이라는 것이 나올 정도로 수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상구 박사. 그 이상구 씨가 TV 방송에서 채식 건강법을 소개합니다. 채식을 통하여서 이제 건강한 육체를. 그분 보면 이상구 박사는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새 삶을 살아가면 변질된 비정상 유전자들이 다시 적응하여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뉴스타트 운동. 지금 LA에서도 엄청 뉴욕에서도 있죠. 그런데 이 뉴스타트 운동을 볼 것 같으면은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안식교 교리와 비슷하게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의 공식적인 전파자입니다. 이상구 박사 이야기 들으면 진짜 메이크 센스가 돼요. 맞아 저렇게 먹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운동하고 그러면은 오래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어. 참 좋은데 하필이면은 안식교를 제7일 안식교. 그런데 이상구 박사가 한 달 전에 커밍아웃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안식교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뉴스타트를 통하여 안식교인이 된 사람들 나의 글을 지금 쓰는 나의 글을 읽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근처에도 안식교 교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교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구 박사가 거기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조사심판. 뭘 조사하는 심판.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조사 안 되는 거예요. 웃겨요? 안 웃겨요? 근데 이게 귀중한 거기 교리예요. 거기 예언자가 안식교 예언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여야만 영생한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조사 심판.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안식교 그 안에서는 엄청난 지금 회오리가 불고 있습니다. 이상구 하면은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사람이었는데 리더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사 심판. 그러니 그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나중에 가서 조사에 합격이 되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그 교리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입학하고 나서 성적을 다시 조사하고 최종 합격을 확정 짓는다고 하면은 합격 통지서를 받아도 기쁠까요? 못 기쁠까요? 기쁘긴 기쁘지만 뭔가 찜찜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 아래 기록된 것 그때 가서 다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부터 기뻐하라. 기뻐합시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크리스찬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합격 기쁨입니다. 구원의 합격 기쁨.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영화 전해가 뭐죠? 견인. 구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은 이 땅 아직 이 땅 사는 동안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인 든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끝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시는 그 견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합시다. 이 세상에 아주 사소한 조금 커 보이는 기쁨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기쁨도 즐거워하지만 진짜 큰 기쁨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각인하고 기뻐합시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귀신 나가는 거 그것도 기쁘지만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이 계속됩니다. 그때에 마지막 큰 환난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석절은 굉장히 짧지만은 굉장히 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묻혀진 육체들이 그때 그 환난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육체들이 부활한다라고 예언합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는 자,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땅의 티끌, 즉 땅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란 죽어 땅으로 돌아간 자, 곧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어떻게 해요? 깨어라는 것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깨어. 육체의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은 주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모두에게 그때는 일어납니다. 그때는 성경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부활하면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활이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다 함께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안 부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다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다니엘서 12장 2절에 예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가 있는가? 영생을 얻는 자가,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영생들 이야기하죠. 영원한 생명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누리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 있지만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환난 때에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한 그 육체, 간신히 살아난 그 육체 갖고서는 영생을 살지 못해요. 썩어진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다 함께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영혼과 혼과 변화된 육체, 즉 영체가 온전하게 결합된 인격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부끄러움을 입을 자, 부활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부활했는데 부끄러운 겁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워요. 영원히 부끄럽다라고 예언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삶이 끝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게 첫 번째 사망이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죽음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그러니까 부활하고 났는데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 불못, 쉽게 표현하면 불 가운데 있는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사망도 던지우고 음부도 던지웁니다. 사망, 잘 들어봅시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사망인데 이 사망도 나중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영혼들은 음부에 갑니다. 그런데 이 음부조차도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우게 된다라고 성경책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냐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려우면서도 감사한 겁니다. 두려우면서도 기쁜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영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어떤 자인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어떤 자인가? 정확하면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다 함께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앞에 부분입니다. 지혜 있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생명책이 기록된 자입니다.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진짜 지혜는 세상살이의 처세술, 꾀, 방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환난을 당하여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붙드는 지혜, 이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할 때 아, 신앙을 갖고 있다간 더 손해보겠다,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는 환난을 당하여도 이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기억나십니까? 아, 예,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았거든요.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절해라. 그런데 살려주겠다. 만약에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만이 그럴 것이면,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18절 다 함께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왕에게 하는 소리예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세 친구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을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고 뭐 스마트하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 무엇을 택할 때 어떤 것이 더 위대한 하나님인가,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그걸 깨닫는 지혜.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절하면 어때? 옛날에 한국에서 그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게 할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유, 고개만 한번 숙이면 어때? 그리고서 숙인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유명한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한경진 목사님도 내가 그때 실수했다, 내가 절을 했다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도 한번 절하면 어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주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환난 때 신앙을 버려서, 환난 때 신앙을 버려서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보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혜 있는 자는, 이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장면 길지만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네 사람이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다시 구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장면, 기가 막힙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사람 하나님 섬기던 사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위례하고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마니 말하거든, 우습게 말하거든, 조롱하거든 그 몸을, 호호, 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왕이니까 많은 그 바벨론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다 봐도, 다 섬기긴 섬기지만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구원한 신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하는 걸 내가 봤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다 함께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높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런 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후반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 다 함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마귀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는 자들을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인도할 거예요? 말로 권유하는 겁니다. 말로. 그 길을 가면은 이 표현대로 말하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말로 이야기하고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말과 함께 더 설득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의 길로 가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이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이런 자들은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 그 찬송 4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그 다음 뭡니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찬송과 가사가 그렇게 된 것, 찬송과 가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아멘. 저와 여러분은 궁창에 빛나는 햇빛과 같은 달빛과 같은 별빛과 같은 그러한 귀중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 본문의 배경은 마지막 환난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어느 때든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환난은 있었습니다.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잘 지켜서 그리고 신앙을 잘 전하면서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송 부를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여기서 원수는 나의 개인적인 원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와 원수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신자를 뜻합니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궁창에 빛나는 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더더욱 신뢰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러한 사명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